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 또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공고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탁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질병 중에 계신 분들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 또 주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셔서 주님의 선을 이루시고 주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3장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0절 말씀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기 낙심이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기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앞절에는 낙심이 된다 그랬고 뒷구절에서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낙심 중에서의 소망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사람은 이 생을 살면서 낙심할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데 낙심 중에서 정말 낙담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낙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소망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여기 예레미야는 낙심이 된다고 말을 하고 뒤에 가서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낙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육신적으로도 많은 고초를 겪었고 실제로 자기 동족이 전쟁 통해 완전히 예루살렘 땅 자체가 황폐해지고 주변에 많은 동족들이 죽는 것을 보고 참담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통만큼 비참한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다 목도를 했습니다.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낙심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이제 애가서는 이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5장까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시작하는 첫 단어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슬프다. 그래서 제목이 슬픈 노래.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애가입니다. 그 슬픈 노래잖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한 20대 정도에서 부름을 받아서 한 5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가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기록된 연대는 대략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싹 잡아간 것이 BC 586년이니까 이 BC 586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아마 그 기간 중에 아마 이 예레미야 예가가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예가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글이 기록이 됐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적고요. 열왕기하 25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옷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에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노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승류가 다 옷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 상황을 좀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여러 차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 주위를 애워싸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가니라고 성에 구멍 뚫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끝까지 쫓아가서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두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완전히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지고 성전 자체가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리고 기인들의 집, 좋은 집이겠죠. 그런 집들이 싹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빈천한 국민 일부만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 자체를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 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슬프다. 이제 애가입니다. 참 이것처럼 비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거예요. 다른 것은 그래도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왔다. 옆에 많은 사람이 일단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전쟁 때는 대우를 못 받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많은 사람이 당하고 또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녀들이 욕을 보고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이런 슬픈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가장 큰 고통의 시기, 전쟁의 시기니까 사실은 가장 크게 낙담하고 가장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는, 낙심해서 잘못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죠.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고 있는 고초와 재난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초와 재난입니다. 전쟁통이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쑥과 담즙이라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쑥은 쓰잖아요. 담즙도 쓰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장 쓰라리고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낙심될 수밖에 없죠.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데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낙심이 한쪽에서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중심에 해상을 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데 낙심 중에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고통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이 아주 자연적인 것이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땅을 딛고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 사람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사실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구원받은 사람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 고난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항상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면서,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은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환란의 떡, 그리고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고생의 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란의 떡을 주시고 고생의 물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 약속한 것은 스승은 반드시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환란과 고생을 주시는 이유 자체가 뭔가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는,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으니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승은 감추지 않겠다. 그걸 통해서 반드시 뭔가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남편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은 부모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아내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자녀가 너무너무 말썽을 부려가지고 자녀 때문에 속을 너무너무 썩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도 꽤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난해서 물질 문제로 고통을 아주 심하게 받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로 오는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압박이 가해져 오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하고 다르니까. 우리를 주님이 이 세상에서 구별시켰으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렇게 못 살게끔 방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도 있고, 어떤 사람 전도하기를 정말 원하는데 마음에 막 애가 타는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구원 안 해주시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생, 고난을 받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한 것처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예레미야 같은 정도는 아니라도 나름대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아주 인생에 쓰디진 것이 겪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나만 고난을 받는다, 그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니라. 고난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 고난의 종류가 좀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는 만큼 하나님이 고난의 차이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다 형제 자매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시기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키가 21절에 중심에 해상한 즉, 여기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심에 해상한 즉.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냥 소망이 있다고 안 했고 중심에 해상하니까 이제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환경과 주변 여건은 정말 쓰디쓴 거고 쓰라린 아픔이고 고통이고 틀림없이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중심에 해상한 즉. 이 중심에 해상한 즉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봐서 마음에 담아두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어 자체가 마음에 담아두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따져봐서 정말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 중심에 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말 담아둬야 될 것을 바르게 담아두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생각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생각이 꼭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하루 종일 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술꾼이죠.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뺐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름할까 그 생각, 그 사람은 노름꾼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을 좀 건져볼까, 마음속에 하루 종일 그 궁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고 전도자일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생각 자체가 그 사람입니다. 요즘은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 물어봐요? 네이버 쳐보세요, 네이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쳐보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웬만한 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뭔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남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그냥 습득하고 지나가는, 그래서 생각을 깊이 안 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생각이 아주 얕은 시대고 생각을 깊이 안 하니까 신앙적으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깊은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면 뿌리까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더라도요, 깊이 생각을 하더라도 바른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깊이 생각을 하는데 육신적인 것만 골똘히 생각하면은 결국은 그건 사망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을 하되 깊이 생각을 하되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되 뭘 생각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옥을 크게 하고 그리고 집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고 살찐 것으로, 그리고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갖추고 음악을 해서 즐기고, 그런데 여호와의 행하시면 간신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 문제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가득 뺏겨 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을 하되 깊이 하되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들 사람, 조금 바깥으로 놔두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뭐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잡는 짐승들에 대해서 익숙할 거고, 자기가 잡은 짐승을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해서 익숙할 거고, 그쪽으로는 아주 밝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건 깊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니까 가정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거고,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거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부모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걸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더라면, 형으로 났으면 자기 건데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서 그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아쉬우니까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로 바깥 이런 것에 익숙하고, 그런데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니까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그걸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중에 받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이 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연예인 이름 얘기하면요 쫙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 축구선수 얘기하면 쫙 나오잖아요. 뭘 물으면 쫙 나옵니다. 근데 성경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요, 사람을 필요 없는 것으로 자꾸 일끄는 언론이 있지만 그 언론이 잡다한 지식을 줘가지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많이 주고 정말 인생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죠. 전도서 찾아봅시다.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2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여기 많은 일 옆에 일자가 있는데 나눠주에 보면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언론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언론이 많은 정보를 사람에게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헛된 것이 많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헛된 생명의 날에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진정한 낙인지 그거 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신후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말 고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정보만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종용한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시간을 좀 바쁜 중에서도 내서 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골똘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따져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을 정상적으로 담아둬야 될 겁니다.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우면 그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힘든 일을 겪을수록 고난과 역경 속에 낙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록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죠. 전도서 그 밑에 7장 14절입니다.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 평생 공고한 날만 있다 그렇지 않죠. 한 사람에게 평생 형통한 날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공고한 날이 오잖아요. 공고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형통한 날이 있잖아요. 한 사람 인생 속에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은 교차적으로 한 사람 인생 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럼 공고한 날에는 정말 인생의 어려운 쑥과 담즙과 같은 쓰디쓴 그런 고통의 시간, 낙심될 수 있는 상황에는 뭘 해야 될까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큰 낙담과 좌절의 그 상황에서 중심에 해상한 적 예레미야는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골똘히 생각하고 생각해서 정말 마음속에 담을 것을 정상적으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예레미야의 신앙 간증이거든요. 낙심 중에서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마음 중심에 깊이 생각해서 담은 것이 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1절에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중심에 회상을 한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은 뭘 깊이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주 반복되는 내용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인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도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신 자비, 이 자비와 긍휼이 이제 풍성한 무궁한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은 정말 성실이 크신 분이고 주님이 신실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걸 일깨웠잖아요. 그리고 25절에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 도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구나. 무궁하다는 말은 크기 면에서 무한하다는 거고 길이 면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다는 거죠. 길이 면에서도 그렇고 크기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부와 자비를 결국은 베풀어 주실 것을 여기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의 성실이 크고 선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랬죠?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루살렘 황무한 것이 보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처참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참담한 상황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주님을 일깨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지혜가 더 나아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전능하신 분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쉬운 겁니다.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누가 뺨으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그리고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바닥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이 안 큰 거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바닷물이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바닷물의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손이 크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우주가 300억 광년 뭐 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뺨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이 그러니까 지구 덩어리의 이 중량을 누가 달아보았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달아본 거예요. 그리고 큰 산, 작은 산, 중량 다 달아보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이 많이 찾아올수록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잖아요. 참 성경에 보면요, 참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겠다 싶은데 구원 받은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 왕이 하도 악을 많이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싹 붙들여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왕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니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들어서. 그런데 정작 므낫세는 돌이키고 구원받았잖아요. 물론 이해가 안 되죠.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므낫세는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역대하 33장. 19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같이 읽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진짜 안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에 심취했는데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잡혀가서 고난을 겪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다시 복직이 되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바르게 제정신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써 봤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타락해서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는 받아줬잖아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 므낫세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그런데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렸습니다. 십자가 옆에 달려 죽은 강도, 그 강도 평생 죄만 지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때 주님은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악을 행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록 바빌론에 집어넣고 또 돌아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성경 호세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광야에서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래서 그들의 목에서 빗장목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므라. 광야에서 그 농사지어서 양식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죠.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냐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끝까지 반하고 물러갔지만 여기 이야기하시기를 그렇다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와 같이 망한 도시죠. 그들을 유황불을 내려서 죄를 죄로 사르는 것 같이 그렇게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징벌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처럼 버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걸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겁니다.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우리보다 재능 많은 사람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셨냐? 그 말입니다. 나도 잘 몰라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긍휼과 자비로 계속해서 주님이 베풀어주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성실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걸 보면요. 정말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게 한 사람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어코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주시려고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기어코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치리자가 되게 했다고 꿈을 줬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철저히 이루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 속에,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 때 각각의 사람이 붙잡는 구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합당하면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성실히 크신 분입니다.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게 하지만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구하는 영혼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19편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입니다. 선하신 하나입니다. 이것을 결코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아삽의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왜 그랬습니까? 악인들은 너무 잘 되어가고 자기는 주님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너무 고난이 많고, 그래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이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도다. 이 성소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 가운데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악인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찾을지라도 없어질 것, 영영히 심판받을 거라는, 그래서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73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이해가 됐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존에 가지고 살아왔던, 붙잡고 살아왔던 그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아삽은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아무도 기억 안 해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건져내 주시고 총리 자리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울 때일수록 이것이 아침마다 새려오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다면 지금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남은 생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니까 나를 적어도 아들로 삼아줬다면, 그리고 내가 바르게 주님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주님은 나를 아들답게 만들어 가실 거고 틀림없이 나를 성실하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도 믿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도 믿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심의 회사간접,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긴 사람은요, 평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은 구원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겁니다. 여기 알므로라는 단어에 그노시스인데 에피그노시스가 있습니다. 에피를 얘기할 때는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크게 알아가는 이제 이런 삶이 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내 심령이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낙심될 때 우리가 정말 아침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곰곰이 이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뭐로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자랑할 게 아니라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경험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땅에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인애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시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 이거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부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두 번째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일깨우는 거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바라리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라는 걸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보시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잖아요. 성도의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은 과거의 기업은 자기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가진 그 기업에서 수고하고 기업을 일구고 그러면 거기서 양식이 나고 그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 사실은 기업이 있으면 양식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활동력이 있고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양식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에서 일구면 그 기업에서 양식이 나옵니다. 그 기업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교에 편지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바르게 세워가시고 성도를 인도해가시고 아들답게 만들어가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도움을 바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려울 때 애굽과 아수르가 자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 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걸 자기 마음에 계속 일깨운 거잖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에가서 4장 17절을 보시죠. 에가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잘못한 거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정말 도움 주지 못할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수르 바라봤다가 시간 지나니까 애굽 바라보고 결국은 아수르도 도움 못 줬고 애굽도 도움을 못 줬으니까 결국은 헛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나의 기업은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기 에가서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애굽과 아수르를 기업으로 삼고 그들을 바라니까 이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146편입니다. 찾아보시죠. 시편 146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럼 누굴 의지해야 되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편 147편 10절 11절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의 힘, 이 말의 힘은 외부적인 도움이잖아요. 이 말은 군사력인데 외부적인 어떤 군사력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자기 힘 의지하는 것도 원치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약속이 나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고 모든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수록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도와줄 자가 누구냐, 나의 기업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잖아요. 사실 도움이 올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기업을 누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기업으로 삼아야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3장 25절 26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영혼,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서 기다리는 자,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선을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잠잠히 참아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나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케일은 너무 작고 하나님 스케일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고 운영해 나가니까 하나님은 스케일이 환대하게 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완성하신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복음을 완성하는데 4천년 걸리고 그걸 전하는데 2천년 걸리고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내 스케일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시대 120년 참아줬는데 여기 120년 참는 분 있어요? 내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참아줘요? 형제 자매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내가 얼마나 길게 참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바라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냐?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그 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찾아보시죠.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간섭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고, 그리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우리는 기다리냐 하면은 주님의 간섭하실 시기에 간섭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좀 자주 기억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간섭하실 때가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무려 하란에서 나올 때를 기점으로 하면 25년 기다려서 줬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리는 게 힘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25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는 첩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도 취해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될 때 이삭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간섭하실 때를 내가 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시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딱 간섭하실 때 간섭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편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2편 시편 1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앉아 계실 때가 있고 일어나 그 말은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러면 일어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두시기 전까지는 위태위태한 게 많잖아요. 위태위태한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딱 한계점에 도달하면 간섭하고 딱 안전지대에 두시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사르밧 가부를 보면요. 사르밧 가부의 믿음.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마지막 해먹을 양식.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왜 양식이 없으니까 시간 지나가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그 중에서 하나 떡 작은 걸 하나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이 있으니까 먼저 가져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보고 계셨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믿음 있는 여자고 이방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 마지막 양식이 딱 떨어지기 전에 굶기 안 했죠? 그 마지막 양식 그때 타이밍 맞춰서 딱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보면 참 절박 아주 타이밍이 적절하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고 구하면서 길게 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길게 참는. 근데 이거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좋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간섭하실 거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여기까지 말씀해 줬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기별을 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잖아요.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거 못 참은 거예요. 그 7일까지는 기다렸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게 한계입니다. 그게 사울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약속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사람이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이 선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신다는 걸 아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니까 길게 기다려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3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말은 땅에 대는 거잖아요.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티끌에 대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이제 무릎 꿇는 모습이거든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여기 보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리는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뺨을 더 향해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손이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이걸 자꾸 피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낮추고 손이 받아들일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부르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영원토록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처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정말 기인들의 집이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몽땅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빈천한 사람만 남아있잖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다. 어떻게 이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접고 예레미야서 25장을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받아 적은 글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걸 약속해 줬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묵케 하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처참한 상황이 됐지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지만 70년이 마치면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약속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약속, 이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도 보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예루살렘 성이 항폐하기 전에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록 멸망시켰지만은 영원히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영원히는 가지 않을 거다.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중심에 회상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약속의 말씀. 정말 힘들고 정말 낭망이 될 상황이면 그럴 때일수록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틀림없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허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이사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렇도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심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상황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여기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는 세력이 약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일단 우리가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면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사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중심에 회상을 해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죠.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65년 내에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려온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 징조 구하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 징조도 안 구하고 하나님이 징조 구하지 않았는데도 징조 주셨는데 그 징조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이제 곰곰이 이제 따져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진짜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붙잡아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는 이 멸망케 하시지 않을 거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심판당하게 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 범죄 때문에 당연히 받을 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뭘까요? 멸망시키는 게 의도가 아니잖아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뭔지를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래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려는 그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재앙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부모인데 자기 자녀에게 재앙 주시랍니까? 그 자녀가 평안케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정말 평안케 되기를 원해서 그 길로 가는 데까지 고생도 주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그런 걸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수고와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장래에 소망을 주고 장래에 평안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근절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땅에 가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우선 예레미야 29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찾으셨으면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것,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놈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참 고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언론 보면 그것만 두고 보면 참 요셉 인생 기구하다 싶은데 나중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장래에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흉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건져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일을 실행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당장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오는 어려움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거 하나는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려 하는 게 재앙은 아닙니다 평안 주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일을 웃으며 훗날 웃게 하기 위해서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뭔가를 꾸며가고 계획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일깨워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들자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한 것이 사실은 범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원망하겠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행위를 살피고 그래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입니다 마음뿐이 아닙니다 손뿐이 아니라 마음과 손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마음이 가야죠 하나님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 안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손인 거예요 손은 행실이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이 뭔지를 스스로 살펴서 그 마음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손,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낙심이 되오나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낙심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중심에 해상한 적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정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말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간구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개입하실 때 주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일깨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를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걸 진짜 권하고 싶었던 거죠 27절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것은 권고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사실은 이 말은 예레미야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할 때 이미 사역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세 정도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선지자는 멍에를 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박해,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책망하시기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나중에는 말과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내가 어찌하려느냐.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예레미야가 그 권고를 받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갔잖아요.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고 토굴에도 갇히고 시위대 뜰에 진흙구덩이에 집어던져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하는 포로로 잡아온 그 무리 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그래서 바벨론에서 놔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까지 끌려가서 결국은 나중에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국은 죽음 전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예레미야는 멍에 맨 것을 후회 안 했습니다. 틀림없는 건 후회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이미 한 70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젊어서 멍에를 메고 한 50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는 겁니다. 후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면 후회할까요? 후회 안 합니다. 잘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있잖아요. 그 전도서도 보면 젊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젊을 때 좀 깨달아서,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할 해가 가깝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청년에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잠언서도 보면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젊은 자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에 젊을 때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호수아, 다니엘, 그리고 요시야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그리고 16살 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20살이 돼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디모데도 그렇고 무디와 스펄전 같은 사람도 다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말씀 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서운해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새롭게 하는 분은 나이 들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나이 들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없냐? 모세는 80세에서 120세까지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갈렙 보면은 80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세인데 나이가. 그리고 다니엘도 뜻을 어릴 때부터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멍에를 메야 되는데,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가 뭘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멍에를 그리스도인에게 메워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위해 살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살 겁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멍에를 메우셨잖아요. 또 주님의 말씀을 이만큼 두껍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그것도 일종의 멍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도 멍해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해잖아요. 멍해입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도 멍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해잖아요. 우리가 맨 멍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메워야 되는 멍해가 있잖아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그것도 멍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메우신 멍해가 많습니다. 멍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주께서 메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메우신 멍해는 주님이 메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메워주신 멍해를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는 것도 좀 배우고 우리가 멍해를 더 메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요 부담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부담감을 안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치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단조시 반드시 다른 사람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그것이 부담감이 돼도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게 아까운데 더 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번에 중계수양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실제 같이 하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낙망 중에서 소망을 가진 그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도와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중심의 해상함으로 마땅히 담아둘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둠으로 소망을 갖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멍에를 메고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짊어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